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적인 것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키우고 도전을 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은 우리는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그냥 같은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격려를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다룬 다음에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마지막 내용도 질서를 갖춘 문맥을 볼 때 바울이건 성령의 감화 때문이건 놀라운 사랑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들 간의 안부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축복하지만 그 사이에는 사랑과 그렇지 못한 대상에게는 두려운 저주를 말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오심에서 경계됨을 선언하고 있어서 오늘 제목을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만은 본래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도 신앙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하는 하나님의 사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모범을 봅니다. 사실 축복하는 좋은 내용은 쉽지만 이렇게 편지를 받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신앙 때문에 저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대상이 이 책망을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책망과 권징은 필요한데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책망 때문에 예수도와의 관계 자체를 단절해 버릴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저는 늘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에도 저주에 가까운 칼을 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집니다. 당나귀에게도 채찍과 당근을 쓰는 유능한 농부가 당나귀를 가장 가치 있게 부릴 수 있다는 데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바울처럼 이런 양면을 다 쓰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러한 양면의 도구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세워가는 교회들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튼튼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이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들의 문안입니다. 또 교우들 간의 문안이죠. 아시아와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죠. 유럽 쪽에는 그 사이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터키를 가르는 그 간격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 사이로 문명의 차이조차도 상당히 있는 그런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로마의 유대인 추방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어 자신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거론하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이들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고린도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다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시아에서도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주시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나올 때도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추방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다시 아시아 쪽에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본단 말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거든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인가? 건축입니까? 장사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어떤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항상 어떤 직업이 절대적이고 안정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은행 직원이 되겠다고 얼마나 애를 바닥바닥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 직원이 그렇게 행복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언제나 돈 벌어 먹고 사는 일은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그랬지만 다른 데서 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했거든요. 이 부부가 말이죠. 비록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모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꼭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가라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던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한다고 지금 우리가 읽는 글에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문안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 안부를 전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역시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은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문안은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세 가지 문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룩하게 문안한다. 그냥 세속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문안한다. 이건 뭡니까? 그 말 그대로 구별되게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서 서로를 주고받는 제가 웹캠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에다가 갖다 주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웨캠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잘 갔느냐 그러고 교회는 어떤가 하고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주고받음이나 나눔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의 거룩하게 하는 인사와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제를 넘어선 신령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바울사도가 자주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입맞춤으로 문하라는. 입맞춤으로. 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의미적인 겁니다. 결국 같은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신령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는 화해, 평화의 입맞춤입니다. 화해의 말, 평화의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일치, 하나됨의 의미를 입맞춤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룩한 만남과 헤어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즉 격려를 입맞춤이라고 하는 데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의 말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격려하다 또는 환영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는 것 이것은 환영하고 환호하는 서로를 볼 때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사라는 거지 교제라는 거죠. 다른 데 가면 그래요.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공항에 빌레몬 라자 그리고 킹슬리 차를 빌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뭐 부부간에도 앉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 여러분들 자주 부부하고 앉습니까? 저도 그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앉고 인사를 해요. 공항에서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볼을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감격하고 더 가까이 느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죠. 바울 사도는 더디오에게 시켜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이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사도가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언제나 일러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더러더러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가 분명히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 인사말이나 사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집니다. 그 편지가 바울이 손수보다도 바울의 어떤 입으로 불러줘서 썼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절차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너에게 쓴다 하는 표현들도 역시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더러더러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여러분도 역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에 가면 어때요? 예전에는 도장을 꽝 찍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자기 이름만 딱 자기 손으로 쓰면 끝나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서양 속에서 온 그런 확인의 문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문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룩한 관계, 신령한 관계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나 교회들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신령한 교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22절만을 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사를 하다가 안부를 전하다가 갑자기 전혀 앞뒤와 역시 어울리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생뚱맞다 그러나요? 이런 표현들 쓰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안부 전하다가 갑자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삽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저주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망이고 절망인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뭡니까? 만일 가정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면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향해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이유가 뭡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관계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주라는 말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아나데마 이런 헬라어입니다. 아나데마 이 말은 하나님 노여움 아래 맡겨진 것,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나데마라는 말이 그리고 파문당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받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저주라는 아나데마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은혜에서 파문을 당하는 이걸 아나데마라고 그럽니다. 사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가 바로 뭡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도 않고 실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계속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긴박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아람어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벌써 마라나타 하면은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이 되고 마라나다 이렇게 되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약간의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을 두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나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오심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가름해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지 않고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정도 느슨한 관계라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도를 사모하며 살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귀함을 모르고 땅의 귀한 것만 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가기 전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기독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에 세 개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교회도 우리가 찾아간 교회는 네 가족, 20명에서 25명이 모인다고 그래, 예배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이클 샤라고 하는 전도자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는 대로 마이클 샤가 그 차를 타고 왔어요. 그 차비가 얼마냐 하면 방글라데시 금전 단위로서 1100타가, 1달러를 타가로 바꾸면 70타가예요. 1달러가 우리가 1150원 되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화폐로 70타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그 렌트, 그 사람 그 전도자를 싣고 왔다가 우리 갔다가 온 그 렌트 비용이 1100타가를 달래요. 그래서 500타가짜리를 주고 돈이 그 방글라데시 돈이 그거 있고 100타가짜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제가 2달러를 줬어요. 2달러면 얼마 돼요? 140타카죠. 그러니까 500타카짜리를 주고 나머지 100타카를 1달러를 주게 둔 거야. 근데 이 사람 안 받아요. 분명히 40타카가 이득이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하루 임금이 얼마냐 하면 1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150타카밖에 안 돼요. 그리고 40타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안 받겠대. 왜냐니까 달러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조영호 전도자가 자기 가지고 있던 100타카를 주고 다시 제가 2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어리석은 운전기사처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거절하고 고지 그대로 백다카를 받는 거죠. 바보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하늘의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운전기사 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도 같은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헬라어 기록으로서는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주받는 삶이죠. 저주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짝사랑이 되니까. 주님의 짝사랑이 되니까. 그것은 여기 보는 대로 아데마나, 즉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자신만만한 하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책에,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1세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인사를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을 축복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뭡니까?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생에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든지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가진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의 평생 동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우리 일생의 귀중한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데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물론 북쪽 골카다라고 하는 데는 무슬림 세계가 많아요. 힌두교보다도. 그런데 보세요. 무슬림 사회일수록 어때요? 그 꼴이에요. 그 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때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세계 속에 큰 소리를 치고 세계 속으로 이름을 날려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무슬림들은 비참한 생애를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간에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을 불신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럼에도 바울의 이 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장소는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각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의미 자체가 뭐냐 하니까 판톤 휘몬,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을 대적하고 잘못되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축복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들은 빼놓고 어찌 보면 바울이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누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배워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